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예은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사역하시는 박옥순 선교사님의 소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집트는 매우 유명한 나라죠. 아주 오래된 문명의 발상지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약 5000년 전 정도 전부터 문명이 이집트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같은 명소는 정말 유명합니다. 오늘은 이집트가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나 중동 아랍 지역에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은자매님께서 이집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집트는 큰 나라입니다. 물론 면적도 굉장히 넓지요. 한반도의 5배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집트 인구수는 1억 명이 넘습니다. 인구수로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집트가 세계에서도 중요한 나라가 되도록 만든 것이 있지요. 그건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150년 전쯤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잇는 이 운하가 이집트에 생기면서 현재는 전 세계 모든 무역 중에 10분의 1이 이 운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정말 엄청나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전 세계 무역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양이네요. 통행료만 받아도 부자가 되겠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거둬들이는 통행료 수입만 이집트의 전체 외화 수입의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이집트 경제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 기틀 위에 이집트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의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북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체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기후가 좋지 못하고 매우 가물어서 대부분이 사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절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이고요. 그럼에도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인구도 그렇게 많아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집트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르며 흐르는 거대한 나일강 덕분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중부의 탄자니아에서 발원한 나일강은 먼 길을 흘러흘러 이집트를 지나 지중해로 흘러갑니다. 이 나일강은 하류 지역인 이집트에 와서는 넓게 퍼지면서 거대한 물줄기를 형성하는데요. 그 덕분에 강 주변에 비옥한 땅이 형성되었고 국토 95%가 사막이지만 5%의 비옥한 땅에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도시를 형성하고 오늘날까지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와, 어찌 보면 똑같은 사막 기후의 무덤 속에 살지만 북아프리카에서 이집트만 큰 복을 받았네요. 그 큰 강줄기 하나로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고요.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통로가 되는 나라로서 무역, 금융, 관광 등이 골고루 발전한 큰 나라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집트는 우리가 관심 있는 선교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중동 지역, 즉 아랍어를 쓰는 이 지역을 아랍권 또는 이슬람권이라고 특별히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이 지역만큼은 여전히 복음 전파가 편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랍 지역의 한 중간에 이집트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는 현재 어찌 보면 이슬람권에서도 선교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집트의 이슬람이 비교적 강성한 성향이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초창기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집트의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 역사가 이슬람보다 길고 또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탄압을 당하거나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탄압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가요? 되게 놀라운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대장급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는 이슬람교가 기독교와 어찌 보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평화롭게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최근에는 인구수로 볼 때 이집트의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일부 강성 이슬람교도들의 압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중동 이슬람 국가들에 비교하면 기독교 탄압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사들의 활동하는 데는 조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집트와 같은 문화 경제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단체들의 중동지역 선교본부가 이집트에 주로 있습니다. 일단 선교사들이 아랍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랍어를 배우고 선교 훈련을 진행하기에 적합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위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집트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나라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선교 편지를 읽어보면서 우리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먼저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편지 보겠습니다. 교사 훈련이나 아이들 프로그램의 달력을 통해 오늘의 날짜와 날씨를 확인하고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포함시킵니다. 어쩌면 일상적인 것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새로운 날이고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시간임을 알려주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달력을 사용할 때마다 교사나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대부분의 날씨는 무조건 맑음입니다. 처음에 창문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변화가 없는 날씨라 확인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집니다. 겨울에는 비가 드물게 내리기도 하지만 한 번도 실제 내리는 눈을 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눈 오는 날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은 상상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눈의 느낌이 어떨지 아이들에겐 가늠이 안 됩니다. 사계절 흙먼지 날리는 모래와 돌산인 이곳에서 봄엔 새싹과 화사한 꽃으로, 여름엔 녹음으로, 가을에는 알록달록 단풍, 겨울엔 하얀 눈 꽃으로 뒤덮인 변화무쌍한 풍경을 상상하기란 어렵습니다.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 저조차도 종종 그런 느낌을 잊고 살고 있지만 때론 남조선의 아름다운 사계절 시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이웃 경비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 학교를 열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높은 건물의 대형 주거단지가 아닌 4-5층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경비원들이 가족과 상주하면서 건물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합니다. 보통 지방에서 올라와 열악한 환경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고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심부름꾼 정도인 하층 계열로 생각합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학업에 뒤처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실에서 아이들을 모아 여름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년과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어야 해서 이번에 소학교 2학년에서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안해 이 아들 명 정도가 참여해서 기초영어 수업을 중심으로 수학, 음악, 미술 활동 등을 함께하면서 두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한나이가 학교가 시작되어도 계속 여름 학교를 할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일정상 계속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니 모두 섭섭해하는 것을 보며 그래도 이 시간이 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학기 중에라도 정기적으로는 못하지만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과후 활동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활동에 따라 참여 대상도 더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옥순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현지의 아랍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같은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십니다. 건물을 따로 얻지 못하셔서 현재는 선교사님의 개인 집을 큰 곳으로 얻으셔서 거실에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아이들과 달력에 그날그날의 날씨를 기록하는데 이집트는 1년 내내 햇빛이 쨍쨍한 날씨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그 땅의 현장감이 확 느껴집니다.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정말 우리 한반도의 사계절이 구리울 것 같아요. 이제 한반도는 겨울에 접어들어서 곧 아름다운 눈이 내릴 텐데 말이죠.
그렇네요. 우리나라는 참 아름다운 곳이네요. 오늘 편지를 보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계절이 있음에 새삼 감사함이 생깁니다. 항상 이 시간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내려놓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박 선교사님께서 이집트 아이들을 위해 이런저런 교육 과정을 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도 쉬지 않으시고 또 특별한 친구들을 초대해서 수업을 하셨네요.
네, 두 달 방학 내내 건물 관리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각종 수업을 제공해 주었다 합니다. 참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이집트에서 건물 관리원들의 지위가 매우 낮고 하층민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자녀들 또한 그 사회 속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만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과정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을지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더 주목받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보이는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역 방식은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입니다.
그렇네요.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는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라기는 가난하고 소외된 변방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소도시에서 자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역하실 때도 고향 근처 갈릴리의 다른 작은 도시들을 주로 다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그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 그곳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저 나사렛 촌동네 사람 예수라고 하는 놀림 섞인 멸시를 당하기도 하셨죠. 그런 총구석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냐며 웃음거리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보다 주로 갈릴리 바닷가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것이 이렇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네요.
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반대로 풀어보면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늘 누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에도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디에 더 가까이 있으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소외되었던 가난한 집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해졌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님께서 우리 박옥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 땅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박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합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의 발걸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만나야 할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선교사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교실을 위한 공간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필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은자매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빛의 도시, 실제로 무덤 마을이지만 이곳의 문을 열어주신 후 사역자들이 이 지역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길 기도하며 빛의 도시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지 의료 사역자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진료 및 처방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교육과정을 열고 또 축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간접적인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집트의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많은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집트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한 곳에서 이집트의 훈련된 사역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부딪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한 재정이 주님의 방법대로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다양해지고 현지 교회들도 동참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다른 한 가지는 거주층 문제입니다. 지난주 청소년 전도 사역자들이 요르단 선교단체의 요청을 받고 사역하기 위해 떠났는데 공항에서 20시간 가까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암만 공항의 사무실에 붙들려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워야 했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 사역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계속한 가운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고 입국이 허락되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잡혀 있었던 경험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을 이기고 오히려 확신 속에 기도하며 결국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전도 사역자들이 해외로 움직일 때마다 거주증 신청 단계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초기 남조선인들의 해외 선교가 시작될 무렵에는 여행증 발급도 어려웠고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거주증 받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지금은 그 문이 활짝 열리고 세계 어디를 가나 남조선 여행증의 힘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특히 복음을 위해 이집트 사역자들을 위한 거주증의 문이 크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선교사님께서 속한 선교단체에서 이번에 새롭게 한 지역에서의 사역을 개척하셨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각자 맡은 부분으로 섬기고 있는데 의료를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들어가신 지역이 본래 무덤마을이라 불리는 어두운 소외된 곳이지만 그 전도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빛의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실제로 어둠 속에 빛이 비추이듯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무 신날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두운 땅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달하고 경험할 때 실제로 밝아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선교사님들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낯선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방문하고 또 그 땅에서 기도하며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도시를 위해 사역한다는 것은 너무도 신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도 가깝게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도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땅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특 특히 온 열방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계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빛을 비추시듯이 나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면서 특히 아프리카와 아랍 이슬람권 전체에서의 그 이집트가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들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어보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랍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정말 이집트만큼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교를 훈련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없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훈련받은 사역자들, 특히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이집트 사역자들을 다른 아랍 나라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신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네요. 이집트가 정말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복을 받는 나라인지 느껴집니다. 비록 이집트 인구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슬람교들이지만 10%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집트 내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의 많은 아랍 이슬람권 나라들에게서도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전 세계의 선교계, 특히 중동 이슬람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집트 기독교인들, 특히 선교적으로 소중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언자매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박옥순 선교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성처럼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짓된 가르침으로 꽁꽁 싸매여진 것 같은 이슬람권 나라들 한 가운데에 비교적 자유롭게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땅으로 오늘날 이집트를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변의 강력한 영적 전쟁 중에서도 더욱 굳세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땅으로 부르셔서 선교사로 들어간 박 선교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더욱 확실한 부르심과 믿음을 주셔서 그 땅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하시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아멘.
특히 이집트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박옥순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붙잡으셔서 강건하게 지내시도록 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두 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눔을 하면서 가진 게 없고 힘도 능력도 없으면 쉽게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가장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크신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약한 자들을 돌보셨듯이 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그 이집트라는 나라를 보면서 저희 북조선에서도 되게 역사책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되게 뭐 스핑크스랑 피라미드 뭐 이런 것도 유명하게 등장하고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이제 자신들의 그 우상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그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피라미드를 보면 지금 저희 북조선에 있는 우상들보다도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을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또 나일강이라는 풍요를 의지하여 또 신들을 의지하여 살아갔던 그 땅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북조선 고향 땅에도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지금 그 땅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지금 암흑이 때로는 그곳을 덮고 때로는 그곳에 우상들이 뒤덮여 있을지라도 그 우상들이 무너지고 그 우상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은 한순간이구나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함에 기도하는 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라고 부르시는 그 자들의 기도가 쌓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도님들을 위하여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 귀한 나눔 해주셔서 고맙고요.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이 방송과 함께 해주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도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독일 뮌헨에 있는 제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돌보심을 기억하세요. 항상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7절을 나누고 인사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엘레나이고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때때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헌신된 마음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모든 것에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의 날 구원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을 때 도우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의인들을 삼키고자 하는 악인들이 진을 치고 수많은 불화살들이 그들을 덮을 때 오직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과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12월 첫 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지나온 11달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힘겨운 인생길의 동행자이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늘 사랑으로 인도하신 그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늘 낙심과 근심으로 조금의 바람에도 흔들리는 신앙으로 주저앉을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시며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희망도 사라질 때 늘 이 마음속에 새 힘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너무나도 초라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죄인들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먹고 사는 문제가 커 보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우상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용서하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오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2025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이 땅에 눈물의 기도가 쌓여가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악한 바로와 같은 이 땅의 독재자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주여 이 땅에 주의 자비로운 손길을 덮으소서. 지금도 그 공포 정치 속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모진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들에게도 자유가 허락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영화를 잘못 보았다고 죽음을 맞이하는 불쌍한 영혼들, 누군가의 신고로 죽음을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다 아시오니 주여 이 땅의 악의 세력이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전쟁으로 내몰린 젊은 청년들, 안전장비 없이 죽어가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가정의 아버지들, 마약과 수많은 점쟁이들로 가득한 이 혼란한 조선 땅,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오니 눈물로 흘리며 다시 돌아오겠노라 집 떠나간 수많은 탈북민들, 이 추운 겨울 타국에서 맞이하는 눈, 그들의 서름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부르짖음과 진실된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오니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저희는 확신합니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더라도, 사자우리에 던져지더라도, 풍랑치는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오니 주여 저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죽음 앞에서 배교하지 않도록 굳세게 잡아주소서. 악인들 앞에서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모른다 말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소서.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죽이고자 해도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길이기에 저희는 오늘도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온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거룩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믿음 더욱 굳세게 세워주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생명이시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시니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목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마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장난감 가게나 맛있는 과자를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아이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질병이나 고통이 없이 돌아가시는 것을 복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일하는 친구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복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각 권별로 복에 대한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재물을 많이 벌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복음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것이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84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84편은 복 있는 자가 거하는 여호와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찬양은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라는 우리 민족의 옛 속담과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주님이 좋으니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시편 84편은 주님을 사모함으로 마음과 몸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참새와 제비처럼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4편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없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허물없이 교제할 수 있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허물없이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람은 그런데 삶의 여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로 평안한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읽은 말씀들과 같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는 좁은 길로 갈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바로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비와 많은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 힘을 얻은 그들은 그 힘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4편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난 중에 기름 부으신 왕과 제사장의 얼굴을 살펴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여호와께 어려움에 처한 지도자와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편 84편은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인 극한 상황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 없이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궁정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밤이슬 맞으며 사는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안정과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한편이 됨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가난이 그들에게 더 낫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다 보면 세상의 성공과 평안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기쁨과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떤 자를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냐면 첫째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소망을 두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드리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편 23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억울하고 위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온유하게 모세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한 슬프고 아픈 일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성실하게 변함없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무이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일까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되 책임을 갖고 살기 위해 또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기도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훈련하듯 기도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또한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의무나 생존이나 책임이나 훈련 이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대화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기쁨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너무 사모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기도하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여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므로 기도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주 동안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신 에스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라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12월 7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때로는 누리는 것이 불평등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원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봉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기도하되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여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북조선에 있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